오늘도 앞뒤좌우로 오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들어볼 수 없는 인사인데 여러 번 하시죠. 오늘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좋다. 넌 참 예쁘다. 아름답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고백을 또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술람미 여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그 둘 사이에서 오고 가는 사랑의 노래들, 어떻게 보면 뭐 연애 편지와도 같고 혹은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주변에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8장에 걸친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성경책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성경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솔로몬처럼 대변되어지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그의 신부 되어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은연 중에, 그림 중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제일 처음 강의한 성경이 아가서였습니다. 아가서 말씀이 그냥 절절한 사랑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디에서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그 구원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하나하나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그 말씀, 그 고백 가운데 가장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쯤에 해당하는, 아니면 그 사랑이 거의 완성되어진 그 고백에 해당되어지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뜨거움을 불로 표현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든 그 사랑의 고백은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라도,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고 하는 선언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를 살펴보다가 보면 이 여인이 사랑받을 만한가고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누구기에? 솔로몬은 당대 왕이었잖아요.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인은 누굴까? 이 여인을 표현하는 솔로몬의 표현은 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여인은 솔로몬이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무런 흠이 없다, 그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예뻤겠다, 아니면 정말 사랑의 눈이 멀었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자주 표현하셨는데, 특별히 아가서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그 표현의 이유를 살펴본다면 아마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이는 것. 지금 이제 사랑을 막 하고 있는 때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이와 같은 결혼의 자리에 이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아마 결혼 안 했겠죠. 눈에 콩깍지가 확 씌이면 이게 물불을 못 가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예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게 지속적이냐, 정말 이성적으로 아니면 합당하냐, 합리적이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한번 꼭 콩깍지가 씌이면 심지어는 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죠. 뭐. 네, 아빠 엄마와 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못 끊겠다.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인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1장 맨 처음에 나옵니다.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인이 스스로를 보면서 다른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뭐 솔로몬이 날 사랑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질투가 많았겠어요.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 혹은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인들 사이에 많이 서로를 향한 질투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내가 검기는 하지만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은 피부가 검었던지 피부색이 검었던지 그렇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표현 중에 제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이에요. 게달의 장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들어진 집 혹은 뭐 가죽으로 만들어진 무엇 중에서 가장 거친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게달이라는 검단 얘기인데 보통은 늙은 검은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창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게달의 장막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 여인은 게달의 장막 같다고 하는 표현은 뭐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는 여인과 같다. 뭐 뒤에 쭉 읽어보면 마치 선모순마 같고 또 그의 오라버니들도 그 여동생을 그렇게 사랑 귀시 여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과수원지기로 보내놓고 땡볕에 가가지고 일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이유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그것이 이 여인의 스스로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른 고백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부류, 그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다, 너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희는 교회로 세울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누차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비교해보아도 그렇게 특출할 것이 없고, 아니 어쩌면 그 가운데에서도 더 낮은 자리에, 못한 자리에, 못난 자리에 있을 만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을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볼 때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에 비해서 옷을 예쁘게 입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신부 뭐 수업이 잘 된 것도 아니고 그저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한 여인에 불과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저 거무튀튀한 그 햇볕에 그을은 채로 그대로 있는 그 여인이 뭐가 좋다고 그 여인들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솔로몬이 그래도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여인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검어서 좋고 피부가 너무 하얗지 않아서 좋고 그게 또 햇볕에 그을은 그런 그 피부 살결이 얼마나 예쁜지 뭐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니 훨씬 더 아름답고 옷이 거칠어 보여서 남자같이 입으니 더 좋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그이기 때문에 좋다. 그것이 솔로몬의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왜 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사랑하셔도 될 만큼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순한지 거기에 비하면 나는 이러면 이제 잘 그런 얘기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 교회 누구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 재성지를 봐도 뭐 그렇게 전 세계 인구를 일렬로 쭉 세워서 개중에 착한 순서대로 하나님 사랑할 만한 순서대로 세우면 중간 앞쪽에 설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이 몰라 그냥 난 네가 좋아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괜찮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정말 착하고 순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보러 예쁘다 그리고 흠이 없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왜 눈에 콩깍지가 씌셔서 저 여러분들을 흠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흠이 없다는 표현을 성경으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의롭다는 표현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 하나님 눈에 먼 콩깍지가 씌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흠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답이 나와 있는 건데요. 질문입니다. 무슨 콩깍지가 씌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에게 뿌려졌기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그곳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악된 삶 이가 이 세상 가운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 악하고 게으르고 불편한 그 모든 우리의 삶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곳에 같이 못 박혀 죽었고 그곳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심장 속에 들어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저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야 참 좋다 너희 참 사랑스럽다 아무 흠이 없구나 너희는 참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에 그것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절대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그 사실을 놓칩니다. 알지요? 머릿속에 너무 가득하죠? 알지요? 그런데도 자꾸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슬람 여인도 끊임없이 그런 유혹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뭔데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해 너가 뭐 그렇게 예뻐 너 그렇게 못 났는데 혹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지? 왜 혹시 나를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가는 건 아닐까? 요거 지나고 나면 날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는 의심과 그 마음의 유혹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난 너가 좋다. 너의 하나하나가 다 좋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어떻게 보면 낯간지러울 만큼 네가 따은 머리도 좋고 네가 옷 입은 것도 좋고 너 몸매도 좋고 네가 어떤 그거가 다 하나하나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다. 네가 그렇게 멋진 놈이 아닌 걸 안다. 네가 그렇게 내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지 않은 줄 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너에게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나는 좋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이상 취향이셔서 좀 더 안 좋은 모양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하세요. 네가 구원 받았은즉 구원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야 참 예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인은 다른 곳에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것을 뭐로 표현할 거냐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의지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의지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친들과 같은 세상, 거친들과 같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혹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악함 속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에게 매달려서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다른 것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 지난 일주일 생각해보면 오늘은 그냥 출석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봐주십시오. 내가 별로 그렇게 예배하기 합당하지도 않고 예배할 마음도 별로 없고 준비도 잘 안 됐습니다. 아니요.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난주간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읽었느냐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하러 나와서 붙잡는 것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수고심과 그려주신 피,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제발 예배에 나오시거든 처음 이 예배자리에 앉으시자마자 그 기도를 먼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그 사랑의 고백이 온전하게 올려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 없이 우리 예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늘 놓여있죠. 하나님 그 사랑은 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멍한 채로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확인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주목해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뭐 그것들을 확인할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을 더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둘이 이렇게 눈을 마주 보고 있는데 전혀 눈 마주 보고 있는 게 불편하다. 뭐 다양한 성격의 영향도 있으니까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은 저 사람이 날 바라보는 게 불편하다 싶으면 둘이 아직은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조금은 그런 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남자 여자라 할지라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뭐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기쁨이라면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역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와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 그것에 대한 고백과 감사를 드리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마치 하나님 옆에 나와 울며 통곡하던 세리와 같이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올려보지 못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붙잡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랑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너가 누군지 나가 누군지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지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앞에서 5절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로 노래 부르는 그 동네 여인들의 이야기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게 솔로몬이든 술람미 여인이든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내 마음에 품어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속에 품어주십시오. 놓지 말아주십시오. 그 팔에 감고 그 도장같이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 굳이 도장일까요? 왕이니까 왕에게 있어서 도장은 왕의 권위와 같습니다. 지금도 무엇을 계약할 때 우리가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잖아요. 그와 같이 도장은 그의 전부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장같이 여겨주십시오. 그 얘기는 나를 당신의 전부와 같이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전부와 같이 당신 마음속에 품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자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사랑의 확인이에요. 그럼 변개되지 않습니다. 도장으로 한번 찍은 것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은 도장을 찍어주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내 마음에 품어봐.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렇게 덧입혀서 노래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불과 같다. 뭐 여러 표현으로 노래로 여러 가지를 비유하면서 들었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인데요. 아무리 많은 물이어도 홍수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어도 질투여도 어떤 것이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하고 그것을 붙잡고 예배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 가운데 썼지만 이번 지난주 한 주 동안 내년도 목회를 위해서 올라가 읽은 책 가운데 묵상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 가운데 처음 시작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이 세상 가운데 목회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목회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너무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귀한 단어라는 거예요. 뭐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회, 성도,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런 이름은 이름 하나만으로 너무 귀합니다. 그렇죠. 그 이름에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지키고 받은 그와 같은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그 이름이 그 이름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목사, 목회자 어느새 목사, 목회자라고 하는 이름은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기보다는 여러 곳에서 조롱받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뭔가를 붙여야 돼요. 신실한 목회자 혹은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 청렴한 목회자 이렇게 뭘 붙여서 설명해야 그게 좀 좋은 단어가 돼요. 성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신실한 교회 이거 붙여야 그나마 조금 설명이 돼요. 집사, 장로, 권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붙여서 형용사로 그 명사를 설명해야 그 형용사 덕분에 그 명사, 그러니까 목사, 교회, 성도 그게 조금 설명이 되어지는 세상 속을 삽니다. 그러나 이름 본연의 그 이름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이름 본연의 뜻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좋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이름을 이름답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신부된 교회 혹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이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다른 것으로 불리지 않고 교회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런던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성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는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들이요 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하셨습니까 물으면 대답 안 하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했습니다는 당연히 안 되고 결혼한 사람은 물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했다 그래야죠.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난 결혼한 사람, 아내가 있는 사람은 난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뭐 굳이 그런 걸 알려고 개인적인 건 질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졌다고 하면 내가 결혼한 사실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신부 되어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기뻐하고 그 자랑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희들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갈 만한 믿음이 없지만 오늘도 또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놓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용기를 얻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뜨거운 불, 죽음,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저희가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